지난주에 제가 교회 사이트에 방문을 했더니 어떤 한 형제님이 친밀함의 일곱 단계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형제님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제, 변화가 되려면은 교제를 해야만 변화가 된다. 교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도들끼리 더 친밀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도움이 된 내용을 오늘 소개합니다 하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매튜 켈리라고 한 사람이 지은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본인이 이제 읽어보니까 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좀 일곱 가지 단계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하고 형제님이 이제 그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차례 사랑침례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형제님 올려주신 그 글을 쭉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의 일곱 단계 그거를 이제 좀 구글 검색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영어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책 이름이 The Seven Levels of Intimac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매튜 켈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쓴 그런 책인데 가운데 이제 빨갛게 줄로 돼 있는 거를 그 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The Art of Loving, 사랑하는 그런 그 기술과 그 다음에 The Joy of Being Loved, 그래서 사랑받는 기쁨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랑하는 기술, 이게 아트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술과 그 다음에 사랑받는 기쁨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분이 가서 찾아보니까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호주 사람인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이 책이 이제 등재가 돼서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많이 팔린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형제님께서 이 글을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적용해서 이 글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마존에 가서 이 책을 킨들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봤더니 원래 이 책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무슨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니고 부부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함 여기 제목이 인티머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친구 사이의 인티머시가 되면 그건 조금 곤란한 거거든요. 인티머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러한 그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인티머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자인 매튜 켈리가 이런 그 좋은 책을 썼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도 보고 뭐 유튜브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튜 켈리라고 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만 명 이상이 아마 매주 뭐 몇 개의 그런 그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그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튜 켈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책을 쓰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주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매튜 켈리라고 치시면은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의 일곱 단계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새겨보면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좋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꼭 지키라고 그렇게 아예 지정도 해주잖아요, 국가가. 미국은 그런 거 안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자, 가정은 부부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제대로 맺고 특별히 5월에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고 국가가 아예 가정의 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5월을.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기 전에 오늘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 인티머시 하고 성도들 간의 그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세상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된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어 보여도 사실 가정생활 하면서 부부가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어느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다 얼굴을 잘 못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세상 일이 다 남이 볼 땐 잘 된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된 것 같아요.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직장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먹고 사는 거 다 풍족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오늘의 그 표현에 따르면 인티머시가 없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그냥 열심히 무슨 뭐 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친교, 아,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일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일하러 오면 안 된다. 예, 일하러 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친밀한 관계, 이거를 유지하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올해는 먼저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는다는 그런 그 심정으로, 아, 오늘 제가 이제 전달하는 이 이야기를 저도 듣고 제 처도 듣고 여러분도 같이 듣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도 오늘 다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보면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누구보다 아마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란 뭔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누가 와서 결혼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저는 당신 뜻대로도 하겠다. 그러고 사는데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많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그거의 기원을 이제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원, 이 지구의 기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 우주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기원, 이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는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모든 것의 기원, 세상 모든 민족들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24시간에 하루 6번을 사용해서 지구와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공간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고 예, 지구 안에 또 바다 속에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이러한 그 창조의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male and female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male and female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해야 될 정도로 온 세상이 무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그래서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남자 하나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그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조력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가서 읽으시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지적인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짐승들 짝이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이렇게 데려오셔서 짝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데모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혼자 있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가 있어야만 그래야 이 남자가 제대로 남자로서의 그런 역할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내게 합당한 조력자가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깨닫게 하나님 이제 하시고는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는 건 남자는 흙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흙에서 만들어진 건 남자의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도 동일하게 흙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남자에게 데려와서 그래서 첫 번째 인류 역사 최초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가 딱 이제 서 있는데 주례자로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 최초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해서 만들어주신 이 인간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제도가 결혼 제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겠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호성을, 탄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합당한 조력자가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조력자를 만들어주셔서 내가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 삶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 처는 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저길 바라보고 여러분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우리 남편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심정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거 낭독하는 구절이에요.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할 여기 꼭 와갖고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일부라는 거예요. 내 일부. 남자에게 붙어있는 그런 존재다. 이 여자가 있어야 합당한 조력을 받아야 그래야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거, 한 육체. 이렇게 해서 한 육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친밀함, 인티머시예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으면 원래 부끄러워야 되는 건데 이게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 의미의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영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인티머시, 이러한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육체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서로의 육체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서 4장 가서 보면 아담이 자기 안에 이불을 알매 동침함에 이런 식으로 유치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히브리 말도 안다고 하는 그런 말로 돼 있고 영어도 다 안다는 그런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내밀한 것까지 인간과 인간의 영혼 깊숙이까지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를 그걸 영어로 know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고 히브리 말도 동일하고 그리스 말도 동일해요.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생긴 게 어떻다, 뭐 저 사람의 취미가 어떻다 이런 거 아는 거, 뭐 사실을 안다, 무슨 정보를 안다 이것도 아는 건데 부부간에 이러한 그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단계에 이른 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알았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녀가 수태했다는 거예요. 알았더니 수태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이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이런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곳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부부 사이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 관계에 이르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말로다가 믿는다고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설명할 때 설명하라고 한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단어, intimacy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서 잠언, 아가서 이런 데서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이제 가서 보시면 내 샘이 복되게 하고, 이게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를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그래서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내, 그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가서 보면 이런 아내는 1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얻는 것,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귀중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장 14절 가서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분별 있는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잠언 31장은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현숙한 아내, 좋은 아내가 어떠한 아내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가,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연인 사이의 그런 그 사랑,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이런 사랑, 부부 사이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가서 보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아내가 아니면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신랑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2장 16절 가서 보면 16절에 나의 사랑한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신랑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 또 성경 앱도 이제 다 깔고 그랬으니까 가셔서 아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읽으시고, 잘 읽는 게 어려우신 분은 또 낭독 누르시면은 낭독이 쭉 나오니까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아내에게,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결혼을 하면은 내 몸이 내 거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애정을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그 친밀함, 이거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그 육체적인 그 친밀함을 갖는 거,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건강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금식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한다 그러고, 이러한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어요. 에게서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될 이와 같은 그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기초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시대 이제 가정의 문제, 우리 주변에서 뭐 요 근래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풍조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결혼한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사라지고 어느 면에서 그냥 진부한 이러한 관계만 남는 경우가, 그냥 부부는 부부인데 그냥 말만 부부인 거예요. 이러한 그 부부로 남는 이런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둘이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방만 공유하는 거죠. 아파트만 공유하지 영혼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룸메이트만 되는 거지 소울메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 친밀함은 단순히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작가들도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룸메이트로 끝나면은 그러면 결혼이 지옥이 된다,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일곱 개의 친밀함의 단계가 있다, 이거를 이 세상의 일반 작가들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현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부들도 시간이 갈수록 친밀함이 이제 사라지고 집안에 피폐함만 남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불행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랬잖아요. 5월 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생활은 좀 어떤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의 결혼생활은 어떤가, 좀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도 예배도 다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이런 자세 이런 모든 걸 옆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위선이 생기고, 교회 와서는 아주 그냥 뭐 인꼬부부처럼 그러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차에 타면서부터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선자로 만들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이 관계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2절,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은 큰 신비라고 그랬어요. Great mystery.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이게 보통 큰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신비,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신비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고, 이 신비도 이 땅에서 먼저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비가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남편 같은 경우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친밀함의 일곱 단계는 우리나라 책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 책의 이름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런데 이게 절판이 돼서 국내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고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중고로 다 몇 권이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한 권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책을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가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2부가 6장에서 13장. 3부가 14에서 16장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왜 내가 이 책을 쓰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부는 어떻게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보여주는 내용이고,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놓은 내용이 2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부는 결론, 어떻게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분의 이제 글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친밀함의 그냥 일곱 단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다음에 친밀함의 일곱 단계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게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일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이 책은 부부를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1차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부 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이 저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 책을 썼겠어요? 현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책 1장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부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친밀함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거는 친밀함이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진짜 친밀함이. 이거는 대부분 남자들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친밀함을 그저 육체적인 관계, 이것만 내가 뭐, 의무를 다하거나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결혼하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나는 내 아내와 아니면 내 남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니까 Sex is not intimacy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정확하게 1장의 제목이 육체적인 관계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노년에 들어서 이런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부부 간의 친밀함을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친밀한 부부야. 공통 관심사. 그렇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취미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교회도 이제 같이 나가고, 뭐 음식도 비슷한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나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친밀함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노력을 해야 생기는 거지 결혼하면 그냥 친밀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친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혼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살다가 보면 친밀함이 없어서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날부터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나 결혼 40년 했으니까 그날부터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2부에서 7장을 할애를 해갖고 친밀함의 일곱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일곱째 단계에 가야 진짜 부부 간의 친밀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인사말, 형식적인 단계. 그저 우연히 마주치면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How are you doing? 그러잖아요. 잘 지냈냐? 예, How are you doing? 그래서 누구나 만나면 How are you doing이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나 예, 그러면 또 뭐라 예, 저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요 정도 지나는 거에 더 이상 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이러한 관계. 이게 친밀함의 제일 얕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다. 거기에 무슨 공유하는 감정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만나니까 예, 어떻게 지내시나 뭐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 이 말하고 잘 잤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 종일 예, 아무 친밀함이 없이 지내면은 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요 단계. 이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들면 들수록 이 단계로 가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65세, 좀 이따 70세, 80세 이렇게 넘어갔는데 잘 잤냐고 그거 한마디 얘기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내면은 그러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이 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과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거 지나고 나서 날씨가 어떠냐? 뉴스, 또 연예계 소식, 그렇죠. 스포츠 경기 결과, 또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한 사건, 예, 그 다음에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화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예, 대화의 분량이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일까지 예,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 예, 이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갈등이 생길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보 여기에 대해서 뭐 연예인이 어떻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고 얘기하면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혹시 예,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요 정도까지인가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 의견과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대화 주제가 단순한 사실 넘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정치 문제,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이걸 살려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가 그냥 거기까지만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 예, 뭐 나라가 어떻다, 뭐 애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집회 어떻게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견해, 어떤 영화에 대한 무슨 의견,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충돌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여전히 내가 뭘 좋아하고 내 속마음이 어떻고 이런 걸 털어놓는 여기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밀함이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자, 이 세 번째 단계가 친밀함으로 가는 큰 관문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친밀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그럼 곤란하잖아요.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지, 의견을. 그렇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런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 사실 저는 지난 월요일인가? 아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마리아 칼라스 그 영화를 이제 제 처하고 이제 같이 보러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럴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계 최고의 그 여성 그 성악가가 돼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그 여인의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도 해서 한 두 시간쯤 하는데 그냥 노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제가 제 처아에게 이거 우리가 구경 가야 된다. 이 영화는 뭐다. 뭐 제가 다 얘기하고 마리아 칼라스 또 지난번에 한번 본 게 있거든요.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이거 어떻다 그러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일찍 일어나서 제가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영화관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부부가 이번 주에 계속 아마 할 거예요. 마리아 칼라스. 제목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영화관에 가서 음악을 좋아하시면은 그럼 한번 가서 보시면 한 인간의 고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명성 이런 거 다 쥐고 있지만 결국은 비참한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보고 너무 그 화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거기까지만 딱 가면은 그러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도 친밀함에 이르는 그 관문은 통과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친밀함에 이르는 관문은 통과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인간관계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면은 무덤을 벗어나는 거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처하고 아니면 내 남편하고 의견을 일단 우리는 교환하는 사이인가, 의견, 견해를 서로 이렇게 밝히는 사이인가, 일단 이걸 넘어서야, 그래야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희망과 꿈을 나누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즉 희망과 꿈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제 처가 요새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제 처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네 번째 단계는 제가 보니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어.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내가 바라는 꿈도 있고 인생의 목표를 털어놓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좋고 이런 방향으로 좀 살고 싶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 꿈.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기 소래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한 10년을 이제 살았는데 송도에 가서 바다 옆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너무 바다가 좋고 석양이 좋고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집도 팔지 못하고 전세로 지금 이사를 가서 살고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석양이 좋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솔직히 저는 일주일에 한번 뭐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그러고 오는데 제 처는 그렇게 그냥 바다하고 석양을 보는 게 그냥 거기에 빠지면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게 공유하는 거죠. 아, 저런 걸 저 사람은 좋아하는 거구나.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됐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꿈, 뭐 그렇게 뭐 큰 거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 부부의 그 친밀함이 예, 거기에까지 도달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5단계는 뭐냐? 감정을 공유하는 거다. 감정.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갔다 와서 아, 오늘 아주 회사 가서 상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 뭐 남자 같으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오늘 너무 일이 힘들었다. 날 자꾸 뭐 조사한다고 그래 갖고 마음이 안 좋다.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다가 두 교단을 상대로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마녀사냥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나서서 인권 보호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종교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잔뜩 적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제 두고 봐야죠. 그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 처한테도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야 되고 감정을 또 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가슴 아픈 게 있으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배우자가 마음껏 상대방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 이게 다섯 번째 친밀함의 단계다. 여섯 번째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약점과 상처까지 드러내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약점이 있다, 내가 이러한 그 상처를 받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것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취약함의 아름다움. 자기의 취약함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그런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 근데 이게 친밀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끼리도 위선과 가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막 좋다고 그러고 뭐 하다고 그러는데, 예, 보면 위선과 가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약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취약한 거, 마음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거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그래야, 예, 그래야 친밀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단계다.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 예, 다시 말해 서로에게 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이제 되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그런 필요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필요. 그러면 필요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상대방이 힘들어 지치어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예,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그것이 이것은 큰 신비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친밀함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그거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친밀함의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나는 내 배우자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또 내 배우자의 영적인 필요를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채워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필요가 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팀 켈러 목사의 결혼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팀 켈러가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제 사위를 만나서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결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꿈, 내 목표, 상대방이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다. 결혼의 목적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 이게 결혼의 목표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 목표가 아니라 저 상대방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오늘 마지막 그 친밀함의 일곱 번째 단계가 바로 거기에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매튜 켈리의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는 7단계까지 가야만 친밀한 관계인데 다수의 부부들이 1단계나 2단계, 많으면 3단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3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덤을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끝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1단계는 상투적인 인사말 하는 거예요. 2단계는 사실을 공유하는 거고 3단계는 의견을 공유하는 거, 의견. 네 번째 가면서부터 조금 더 친밀하게 가는 거, 희망과 꿈을 나누는 단계고, 그 다음에 5단계는 감정을 공유하고, 여섯 번째 단계는 내 약점과, 약점과 취약함과 상처까지 상대방이 드러내는 그런 단계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진정한 필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그런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 일곱 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쌓이는 거지, 1단계에서 난 7단계로 가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에서 어떻게 7단계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1, 2, 3, 4, 5, 6, 7로 가는 거다. 뛰어넘는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맨 끝에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친밀함, 이거는 단지 사랑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되고,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러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대화를 훈련하고, 정직한 대화,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지 숨기고 이러면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서로의 약점을 포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Chat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친밀함의 그 일곱 단계, 이거 좀 뭐 좀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ChatGPT가 아주 명언을 하나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명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밀함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능력입니다. 아우, 멋있죠, 여러분? 갈등이 없는 상태, 어떻게 부부간에 갈등이 없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밀함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능력이다. 제가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갈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친밀함의 이 일곱 단계는 이런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주변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인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 이게 친밀함이야. 이게 성도들 간의 친밀함의 그런 교제다. 빌립보서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그렇죠?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Dearly, Dearl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극진히 사랑한다, 극진히. 이러한 그 교제가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친밀함, 특히 부부 간의 이런 친밀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결혼식을 이제 하시면서, 주례를 서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그와 같은 친밀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갖고야 되는 이와 같은 덕목이 친밀함이라는 게, 그냥 결혼했다 그래서 친밀함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친밀함이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 친밀함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때 치료를 안 하면은 그럼 점점 더 벌어져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빨리 제때제때 이걸 봉합을 하고 친밀함을 회복을 해야지 이걸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벌어지는 악한 상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 부부 사이의 친밀함 유지하고 부부 사이가 좋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고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랑을 새롭게 하고 친밀함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친매교회 오시는 그런 가정, 이 부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친밀한 그런 부부관계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드린 그 친밀함의 일곱 가지 단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니 이것 기억하시고 5월 가정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실천도 하고 교회 안에 오시면은 교회 안에서 이것들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